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송가의 가사 한 자루를 읽어보며 오늘 방송을 시작합니다. 북조선에 계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의 이온유 상담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두 분 자매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한나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이제 새로운 직장을 다니게 되었는데요. 적응하느라고 조금 분주한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잖아요. 해서 이 더위를 식히기 위해 좀 수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은 기질에 대해서 소개하는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다뤘던 우울질은 어떤 기질이었는지 기억하실까요?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울질은 모든 일에 분석적이고 자신을 희생하고 재능이 있는 기질입니다.
또 우울질은 완벽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정서적으로 매우 민감하며 예술적으로 큰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기질인 점액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점액질은 온화하고 차분하고 느리고 태평스러운 기질입니다. 점액질에게 인생은 행복하고 차분하고 즐겁게 느껴집니다. 가능하다면 발목 잡힐 만한 일은 피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분통을 터뜨리거나 폭소를 잘 터뜨리지 않고 감정을 절제합니다. 언제나 한결같고 마음이 따뜻하고 동정심이 많지만 좀처럼 속내를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겉보기보다 감정이 훨씬 복잡하고 인생의 미묘한 문제들도 잘 파악해냅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동정심이 많다면 점액질은 친구 관계가 좋을 것 같아요.
네, 점액질은 친구가 많습니다. 사람들을 좋아하고 진지한 얼굴로 재미있게 농담을 할 줄 압니다. 점액질은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 행동에서 재미있는 요소를 잘 찾아내고 기억력이 뛰어나서 다른 사람의 흉내를 잘 냅니다. 다른 기질 유형들을 놀리는 것이 점액질의 큰 즐거움입니다.
예를 들면 다혈질이 목표 없이 들떠있는 모습이라든가 우울질에 기분이 울적해 있을 때 담즙질이 야심차게 계획을 세우며 움직일 때 점액질은 이런 모습에 찬물을 끼얹으며 즐거워한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또한 점액질은 인생의 구경꾼이 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일에 깊숙이 개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불이한 일을 볼 때 점액질과 담즙질은 어떻게 행동할 것 같으세요?
담즙질은 불이한 일을 보면 서조를 조직해서 사회적으로 맞서보자고 말을 할 것 같아요.
점액질 같은 경우에 불이한 일을 보면 자신은 나서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은 왜 아무도 나서지 않는지 속으로 불만스러워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반응이 서로 조금 다르죠. 그러나 차분하고 과묵한 점액질의 내면에는 아주 유능한 역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점액질은 일단 행동에 돌입하면 유능하고 효율적입니다. 효율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스스로 지도자가 되지는 않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액질의 역량을 인정한다 해도 사람들은 점액질을 지도자감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점액질은 사람들 사이를 원만하게 하고 화해시키는 역할을 타고났습니다. 자기만의 조용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돕는데 꼼꼼하고 참을성이 필요한 일과 틀에 박힌 일을 특히 잘합니다.
점액질은 일상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나요?
점액질은 만사태평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동이 느리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도 않고 천천히 행동합니다. 마당 관리를 잘하는 편이지만 주말에 정오가 가까이 되어도 아직도 여유를 부리며 집안에 머물러 있고 식사도 늦게 합니다. 가계부를 정확하고 꼼꼼하게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따뜻함도 가지고 있고 태평하기도 하고 정확하고 꼼꼼하게 기록하는 것도 잘하는 점액질에게 적합한 일자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점액질은 교육 분야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소학교 교사들은 점액질입니다. 소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점액질의 선생님이 읽기를 가르쳐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점액질이라면 따뜻하고 꼼꼼하기도 하니까 1학년 아이들에게 읽기를 천천히 가르쳐 줄 것 같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요.
네, 다른 기질들은 어떻게 다를까요?
다혈질이라면 읽기를 가르치기보다는 수업 시간 내내 아이들과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우울질이라면 아이들이 읽기를 잘 못할 때 꾸짖어서 아이들이 무서워할 것 같아요.
또 담즙질은 수학교 선생님을 하는 담즙질을 상상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아이들이 모두 도망가고 교실 안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설명을 아주 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액질의 부드러운 성품은 소학교 1학년 학생들을 아주 잘 다룰 것입니다. 고등, 중학교나 대학교의 수업도 비슷합니다. 교직원, 도서관 사서, 상담자 중에서 점액질을 흔히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다른 분야에서 점액질은 어떤 일을 하나요?
점액질이 매력을 느끼는 또 다른 분야는 공학입니다. 계획과 계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건축사나 위생 전문가, 화학기사 등이 됩니다. 기계를 다루는 일에 솜씨를 타거나 훌륭한 정비사나 금형 전문가, 제도사나 목수, 전기기술자 등에 적합합니다.
점액질에게 그런 면이 있었군요. 점액질이 지도자가 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점액질이 지도자의 위치에 오르게 된다면 혼란스러움 가운데에서 질서를 이끌어내고 작업 환경의 조화를 일으켜서 생산성을 높일 것입니다. 언제나 조직적이고 준비된 상태로 회의에 제시간에 참석하며 어떤 압박이 있는 환경에서도 일을 잘 해내는 편입니다. 참으로 믿을 만한 기질입니다.
점액질은 모험을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직장을 옮기는 것을 선호하지 않고 한 직장에만 일하는 경우도 많겠네요.
네, 그래서 점액질은 실패자로 사는 경우가 드물고 안정적인 것을 원하며 혜택이 많은 직장을 고릅니다. 그러므로 공직, 군대 등 안전한 직장의 매력을 느끼는 편입니다. 역량이 뛰어나도 자기 사업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많은 돈을 벌어다 주고 자신은 오히려 소박한 생활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등장하는 점액질은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전형적인 점액질입니다. 그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타고난 약점을 강점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볼 수 있는데 두려움과 걱정에 시달리던 우유부단한 아브라함은 결단력 있고 용감하고 행동할 줄 아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점액질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믿음직함인가요?
네, 점액질은 믿음직한 사람입니다. 언제나 유쾌하고 친절하고 맡은 일을 시간 내에 끝내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적절한 일을 해냅니다. 우울질과 마찬가지로 점액질도 충실합니다. 좀처럼 다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지는 않지만 배신하는 일은 드뭅니다. 느긋하게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아까 아까 점액질은 사람들을 좋아하고 진지한 얼굴로 재미있는 농담을 할 줄 아는 기질이라고 하셨는데요. 다른 사람들의 모습에서 재미있는 요소를 찾아내서 흉내내고 놀리는 것을 즐긴다는 것이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네, 점액질은 냉철하게 농담거리를 찾아내는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일상생활에서도 웃음거리를 찾아내고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농담을 늘어놓아서 사람들을 웃게 만들곤 합니다. 점액질은 실제적이고 효율적이며 대단히 조직적인 사람들이에요. 미리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서 힘과 수고를 아끼고 어떤 일이든 먼저 상황을 분석한 후에 그 일에 뛰어듭니다. 흥분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결정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최소의 노력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방법을 찾습니다.
누구나 좋아할 것 같은 점액질에게도 약점이 있나요?
네, 물론 점액질에게도 약점이 있는데요. 점액질은 느리고 게으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러 꾸물거린다는 비난을 자주 받는데 왜냐하면 마음에도 없는 일을 떠밀리듯 마타하는 것을 매우 싫어해서 최대한 느릿느릿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아쉬운 게 없다 보니 그저 삶의 구경꾼이 되는 것에 만족하고 가능하면 일을 적게 하고 싶어 합니다. 새롭고 기발한 생각을 많이 하고 추진력도 충분하지만 막상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습니다.
그냥 힘과 수고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성격이 급한 다혈질과 활동적인 담즙질은 이런 점액질을 짜증스럽게 여기겠네요.
네, 농담을 잘하면서 관찰자 기질도 가진 점액질은 자신을 귀찮게 하거나 억지로 동기를 부여하라는 사람들의 약을 올립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혈질이 흥분해서 열정적이 되면 점액질은 얼음처럼 차가워지고 담즙질이 사업 구상과 계획을 가득 안고 방에 들어오면 점액질은 찬물을 끼얹어 쾌감을 맛보고 탁월한 분석력과 예리한 통찰로 담즙질이 낸 제안에 약점들을 쉽게 찾아내고 우울질이 세상의 불행을 비관적으로 한탄하면 점액질은 평소보다 더 낙관적이 되어서 우울질이 참기 어려울 정도로 약을 올린다고 말입니다.
들어보니까 제 주위에도 점액질의 사람이 많았네요.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점액질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점액질만의 농담과 재치로 다른 사람들의 속을 뒤집고 화를 돋우면서도 정작 자신은 평정을 잃거나 흥분하지 않습니다.
점액질은 속으로 뭔가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속셈이 뭔지 잘 알 수가 없는 사람들처럼 느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점액질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상대에게 속내를 거의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분명해지는데요. 과도하게 몰입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인 듯합니다. 또 점액질은 돈과 노력과 감정에 대해서 상당히 이기적인 편입니다.
자기 자신의 뜻과 방식이 아주 확고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죠? 점액질은 대체로 완고한 편이어서 변화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변화에는 보통 노력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점액질은 나이가 들수록 완고해지는데 겉으로는 여유 있는 농담으로 자신의 완고함을 위장합니다. 고집을 부리면서도 절대 품위를 잃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우아하고 능숙하게 자기 생각을 내세우고 주장합니다.
아주 고집스러운 면도 있네요.
네. 극단적인 경우에 점액질은 은밀한 반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 인해 마지못해 참여한 사업이나 활동의 결과가 좋지 않을 때마다 다음번 제안에 대해서 더욱 거부감을 나타냅니다. 타고난 이기심에 이런 완고함까지 더해지면 인색해지기가 쉽습니다.
이 일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까? 이 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잃게 될까? 이렇게 따져볼 것 같아요.
맞아요. 이기심은 다혈질과 담즙질, 우울질과 점액질 모두의 기본적인 약점이지만 점액질에게는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나 조직에 속해 있다면 점액질이 계획안을 세워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야 할 때가 생길 텐데요. 그럴 때는 어떻게 행동하나요?
점액질은 실용적이고 분석적으로 좀 더 나은 방법을 제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계획안을 내놓는 속도가 느립니다. 나름대로의 제안을 내놓을 준비가 되었을 때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세운 계획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자신의 때늦은 제안이 앞서 나온 계획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욕을 잃고 기획 회의에 마지못해 참석하고 최소한의 성의만 보이는 행동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유부단하게 행동하는 것 같아요.
최선의 방법을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기분이 상할까 봐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점액질은 상황 분석과 목표 달성에 필요한 실제적인 계획을 내놓을 수 있지만 자신이 정말 그 일에 개입하고 싶은지를 놓고 계획을 저울질합니다. 뭔가 해내고 싶긴 한데 시간과 노력을 들이기는 싫어합니다. 그 두 마음 사이에서 그는 늘 갈등합니다. 점액질은 영적으로 사랑, 양선, 온유, 충성이 필요하고 동기부여를 위한 자제력도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면들이 점액질이 약한 부분이군요. 우리가 타고난 약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약점 때문에 나타나는 분노와 두려움과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을 깨닫게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모든 약점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두려움과 분노와 이기심을 이기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하나님은 약점을 이기게 하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나 자신의 약점과 싸우다 보면 결국 승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 승리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네, 상황을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나자매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읽어주시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처한 상황에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표현이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약점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점을 극복할 힘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죄를 자백하고 약점을 이기게 해주시기를 믿음으로 구했다면 성령 충만을 구하여 섬김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배를 채우고픈 마음이 있으니까 규칙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비록 북조선의 성도님들은 성경 자유롭게 읽을 수 없으시겠지만 외우고 계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으로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니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도를 구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고집스럽고 완고하게 내 방식을 주장하는 것을 멈추고 예수님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셨던 그 기도를 본받아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셔서 우리 삶에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은 영원한 상급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현재의 문제도 치유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열매 맺는 삶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점액질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점액질의 모습은 천성적으로 차분하고 태평하고 평화롭고 유쾌하고 한결같습니다. 이런 점액질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점액질의 감정과 생각, 내면의 모습이 겉모습과 더욱 일치하게 하십니다. 엉큼하고 완고하고 겁 많고 무심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약점들도 이기게 하십니다. 점액질은 좋은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있는데 성령께서 그러한 잠재력을 발휘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점액질 본래의 모습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성령 충만한 점액질은 지도자의 역할을 자원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같아요. 변화된 점액질의 모습이 너무 멋지네요.
네, 성령의 열매인 사랑은 점액질에게 의욕을 심어줄 것입니다. 그 마음에 타인을 향한 순전한 사랑이 가득해지면 자기 보호의 껍질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섬기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하게 될수록 더욱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게 되고 이전에 거절했던 일도 주님을 위해 기꺼이 도맡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면 구경꾼에서 자발적인 지도자와 참여자가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놀리고 조롱하던 모습도 변화되나요?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의 은사로 한결 부드러워져서 가족과 동료, 지인들에게 큰 즐거움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점액질을 사용하셔서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활력을 주시고 안정을 주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또 어떤 모습의 변화가 있을까요?
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점액질 안에 깊이 뿌리 내렸던 두려움을 내쫓아 주실 것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많은 제약들을 떨쳐내게 될 것입니다. 변화가 금방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서서히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또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점액질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길 기회를 찾고 기질상 믿을 수 있고 일을 잘하기 때문에 더 큰 기회들을 만나고 섬기게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성령께서 주시는 양성과 자비와 절제로 점액질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게 될 것이고 타고난 이기심 대신에 관대함과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브라함 같은 성경 인물이 성령 충만한 점액질의 본보기가 되겠어요.
그렇죠. 오랫동안 두려움 속에서 살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너무도 달라졌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와 같이 아브라함의 가장 큰 약점은 두려움이었는데 성령으로 인하여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났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아들 이삭을 바치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점을 죄로 인정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여 이렇게 놀랍게 변화된 점액질들을 주변에서 많이 만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요. 점액질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기질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날이니까 지난 3주간에 걸쳐서 다뤘던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도 포함해서 네 가지 기질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잠깐 가지면 어떨까 하는데요.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가지 기질 간에 우열이 있을까요?
기질 간에 우열은 없습니다. 네 가지 기질 모두 나름대로의 매력과 강점이 있고 우리 모두가 그런 강점을 갖고 있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강점이 있으면 자연히 약점도 있기 마련인데 자신의 약점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도록 맡겨드리며 기도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지 기질은 관계 안에서 조금씩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땠었지요?
다혈질은 사람들을 좋아하지만 금방 그들을 잊어버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담즙질은 자기 목적을 위해 사람들을 이용하고는 곧 무시해버렸고요. 우울질은 적극적으로 친구를 찾기보다는 다가오는 사람들을 조금씩 만나고 변변치 않은 사람들에게 화를 내기도 하지만 특별한 간섭은 하지 않습니다. 점액질은 친구들이 많지만 오만하고 냉담한 태도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농담거리를 찾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혜를 입을 때 타고난 약점을 극복하고 강점이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네, 설명을 아주 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변덕스럽고 의지가 약한 다혈질이 강한 의지의 인물이 된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마르고 이기적이고 빈정대는 담즙질이 친절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된다면 그것 역시 성령의 역사입니다. 천성적으로 비판적이고 고마움을 모르는 우울질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기적이고 인색하고 또 의욕이 없는 점액질이 자기 시간과 소유를 바쳐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된다면 그것도 역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이끄시면 타고난 기질의 지배를 받으며 살던 옛날처럼 행동할 수는 없겠네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면 분노와 이기심, 두려움과 우울감 등 타고난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보면 확실합니다. 우리가 삶의 시련과 고달픔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감사와 기쁨으로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분명합니다. 특히 가정에서의 모습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일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대하는 나의 모습이 그럴 것입니다. 가정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어디서든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 자신에게 약점이 있다는 사실과 그 약점이 어떤 모양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렇지 않은 다른 기질이 부러워질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약점을 깨달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기질이기를 바라죠. 그러나 그것은 정작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약점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받는 일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성령 충만입니다. 진심으로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승리와 능력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은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우리 안에 뿌리를 내려버린 약점들입니다. 예은 자매님이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을 읽어주시겠어요?
어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요. 마치 기질이 가지고 있는 약점 때문에 탄식하는 사람들의 절망을 대변한 말처럼 들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도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나 자매님이 읽어주시겠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기질상의 약점은 보완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새 모습으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영접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할 때 우리는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기질을 알아가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나 소감을 말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저는 각 사람이 가진 기질을 나도 모르게 편견의 눈으로 바라볼 때가 많았는데요. 기질에 대해 배우면서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기질이든 새롭게 빚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과 로마서 12장 4, 5절에서 우리가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지체로 한 몸을 이룬다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그 말씀을 통해 각 사람의 다름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역할, 곧 하나님의 아름다운 설계임을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시선과 편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처음 얘기를 나눌 때 이 찬송가 가사의 한 절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로 시작해서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네, 항상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함께 계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가지의 기질을 하면서도 아, 이 서로의 장단점이 있는데 잘 보완하고 잘 발휘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을 할 때 얼마나 크게 잘 쓰여지겠는지를 잘 간절히 바라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해서 저의 이 장단점들도 잘 거쳐보고 잘 발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은혜가 되는 나눔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나 자신의 죄된 모습들보다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자라나서 가정 안에서, 다른 관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결과로 나타나기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물러 구하고 싸우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반드시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북조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호 목사입니다. 우리 사라 자매님과 하나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네. 우리 먼저 찬송으로 오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전에 찬송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찬양을 부름으로써 묵상이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은혜로다라는 찬송의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네.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머무는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라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혹여 말씀의 주제나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리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춧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라고 하십니다.
네, 목사님. 그러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선지자는 신구약 성경 중에 구약 성경에 또 많이 등장하는데 한마디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 시대에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이제 백성들에게 말을 할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그러면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서 선지서, 예를 들면 이사야서나 예레미야, 에스겔과 그 등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네, 맞아요. 바로 선지자들이 말한 내용이 지금 이야기했던 선지서,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서 등과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라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선지자 중에 참 선지자도 있었지만 거짓 선지자도 신구약에 늘 등장을 했습니다. 그 예를 한번 보자면 예레미야 23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네, 지금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등장을 해요. 사도행전 13장 6절입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네, 신약에서도 사도행전에 바나바와 바울이 그브로 섬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할 때 바예수라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네. 이렇게 교회 안에서 구약으로 치자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신약에서도 있었습니다.
네.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건데요.
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조심하라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에서만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에서만 본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거짓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의 판단 기준은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가르침의 내용인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본문으로 보자면 16절에 그들의 열매입니다.
그들의 열매라고요? 그러면 열매는 어떤 의미인가요?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네, 열매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해요? 행하는. 그러니까 실천적인 행동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열매는. 그러니까 이제 거짓 선지자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 그들의 열매, 즉 그들의 실천적인 행동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사례가 있어요. 22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고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여기서 선지자 노릇은 사실 이들이 실제로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나요?
모른다고 하십니다.
네, 모른다고 하시죠. 모른다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에서 이 실천적인 행동을 뜻하는 단어들이 많이 반복이 돼요. 하나씩 한번 찾아볼까요?
네, 21절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네, 행하는 자라야.
네, 23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네, 행하는 자들 또 나오죠.
24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네, 또 행하는 자.
네, 그리고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네, 행하지 아니하는 자. 아, 또 행함이 나와. 그러니까 공통되게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바로 행함이라는 거예요. 실천적인 행동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는데
네, 어떤 것을요?
이 행함이요. 21절에 천국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천국과 행함이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라면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여부가 단순히 교리적인 고백을 넘어서서 내가 살고 있는 행함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하나님과 이렇게 좀 친밀하고 가까이 행할 때 여러분 자신의 삶의 모습이 어땠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이 함께하고 또 사실 이 섬김의 어떤 모양도 달라지는 부분들이
모양도 달라지는
네, 확실히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살아자면은 어떤 게 이렇게 섬김의 모습이 나와요?
사실 이렇게 섬김이 어찌 됐든 나를 이렇게 희생하고 섬겨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어떨 때는 의무처럼 느껴지고 그럴 때가 분명히 있지만 은혜를 받고 나면 그 그렇죠. 마음이 정말 하나님 주신 감격과 기쁨으로 하기 때문에
맞아요.
확실히 마음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모양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달라지죠.
기쁨으로.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그러니까 우리 사라자매가 말한 것처럼 의무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섬기게 돼.
네, 맞습니다.
아, 삶의 행함이 나오죠. 그죠? 네, 맞습니다. 우리 하나자면은? 네.
네, 저는 하나님 은혜 아래 있을 때 약간 지금도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만 다른 사람을 보는 시선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시선이 바뀐다. 네. 사람에 대한 시선이 바뀐다.
네. 약간 다른 사람을 비교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좀 이해하고 네,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그 사람을 좀 축복해주는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 이웃이죠. 이웃을 이해하고 막 그렇게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릇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전에는 지금은 많이 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느끼는 게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기적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맞아요. 사람에 대한 시선이 바뀌죠. 이해하고 네. 좀 더 예전에 보다도 용납하게 되고 네. 받아주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우리의 행함의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상호 보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으면 삶의 모습이 바뀌고 또 삶의 모습이 바뀌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누리게 되고 이게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즉 오늘 말씀에서 천국과 행함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천국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내 행함이 바뀌게 되고 내 행함이 바뀌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그게 상호 보완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데 내가 엉망진창으로 산다? 내가 아무렇게나 산다? 이거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엉망진창으로 산다라는 건 내가 은혜 아래 있지 못하다라는 증거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변화가 되었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성장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의 그리스도의 변화가 변화라고 할 때 마음의 변화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행동의 변화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냥. 네.
네. 근데 저는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네. 그 행동의 변화도 자연스럽게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맞아요.
하는데.
네. 맞아요. 맞아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당연히 행동의 변화가 네. 일어나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건 분명히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증거이기도 하고
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하나자매는 네.
네, 저도 마찬가지로 네. 마음과 행동이 둘 다 변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마음 속에서 특별한 일이 없어도 매일 감사하게 되면 또 행동이 변하게 되고요. 약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전에는 뭐 저랑 잘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 피하고 싶고 그 사람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먼저 앞섰는데 이제는 그거를 넘어서 그것보다 약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네, 그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 부분도 쉽지는 않지만 계속 노력을 하다 보면은 마음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혹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라고 할 때 마음의 변화인가 행동의 변화인가라고 할 때 마음의 변화로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이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변화라고 할 때 그냥 마음의 변화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게 이제 오히려 물론 성경 안에서 마음의 변화를 많이 얘기하죠. 그러나 그렇게 될 때 간과하는 게 되는 건 뭐냐면 행함이 간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끝. 내가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끝.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간혹 저는 이제 제 삶에 있어서 실수 아닌 실수를 하게 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마음의 동기만 선하면 다 괜찮다라는 식으로.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내 행동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내 동기를 언제 판단하냐면 내 동기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내 마음의 동기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내 마음의 동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상대방은 내 말과 내 행함을 통해서 내 동기를 보는 거거든요. 내 마음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니야 라는 말은 어쩌면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이 그렇다면 내 행동도 그에 따르게 사실 보여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크게 오해하고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변화라고 할 때 꼭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행동의 변화이다라는 것을 꼭 이렇게 숙지하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쩌면 네. 오늘도 만나를 통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나서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묵상 오늘도 만나서 이제 묵상할 때 적용하기가 꼭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묵상할 때 그걸 이제 어떻게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이게 이제 행함인 거죠. 그래서 이런 행함이 있을 때 온전한 변화가 일어난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들으실 때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에 색칠하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춧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아멘. 네. 우리의 묵상 중에 혹 우리의 나눔 속에서 새롭게 깨닫거나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저는 아름다운 나무마다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열매 맺는 삶이 참 쉽지는 않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자녀의 주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그 열매라면 나 또한 또 정말 열매 맺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나쁜 나무가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올해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올해 기도 제목
네 이제 좋은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기도 제목 중에 기도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오늘 말씀을 이제 이렇게 묵상하고 또 읽으면서 아 정말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용해 보자면 올 한 해 우리 사라자매가 맺고 싶은 열매는 뭐예요?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제가 그걸 졸업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한 명을 이렇게 1대1로 말씀을 같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열매 맺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제가 막 같이 이제 둘이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언젠가는 이 친구가 누군가에게 이 말씀의 은혜를 또 나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또 다른 사람을.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귀한 열매죠, 그죠?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한다라는 거. 네, 잘 열매가 맺힐 거라고 제 생각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한 사람을 이렇게 양육하고 돌본다라는 게 많은 그 힘이 필요해요, 사실.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의외로. 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자매는?
네, 저는 오늘 나눔을 통해서 변화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 라는 큰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평소에 저는 변화된 모습을 변화된 모습을 어떤 행동을 해야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먼저 마음이 변하고요. 그 마음으로 또 살다 보면은 그 삶에서 어떤 행위가 드러난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네, 행동이 변하려면 마음이 변화가 먼저 있어야 된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변하고 또 그 마음을 바탕으로 행동이 변하려면 요즘 제 삶의 모습보다 하나님한테 얼마나 내가 더 가까이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네. 또 구체적인 적용까지 네, 이야기하셨어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묵상을 어떻게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마음과 함께 행동이 변화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저의 행동이 변화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 한 주간도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 실천적인 행동을 보이는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만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나.
찬송 드리네